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보좌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상고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다가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읽은 것은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옥의 갇힘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로 씻는 예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물로 씻는 예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는 baptism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원래 영어가 아니고 이 영어의 baptism이라는 말은 헬라 말의 baptizo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 헬라 말의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에 담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에 담근다. 손을 물에 담근다. 발을 물에 담근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로 보면은 세례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철학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에도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헌적인 근거는 1947년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 바다 근방에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특별히 발견된 동굴 가운데 네 번째 동굴 쿰란4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 발견된 문헌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양을 치는 목자가 장난삼아 멀리 있는 동굴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돌을 들어 던졌는데 마침 그 돌이 구멍에 들어갔는데 쨍그랑하고 마치 무슨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나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깨어졌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 보니까 아주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 양치는 목자는 뭔지 몰랐겠죠. 보니까 아주 옛날 양피지에 글 쓰인 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히브리 박물관에 가면은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의 1장부터 66장까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 중에 어떤 그 글이 있는고 하면은 이 세례받는 예식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쿰란 공동사회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주전 200년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그 집단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세례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이때의 그들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결 예식, purification ceremony라고 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온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즉 많은 백성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오시나이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간단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놀라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공동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예수님의 지상 구속 사역의 시작에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보고 그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첫째 의미는 예수님은 세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인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인 인정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자기 혼자만 산다면은 인정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사람 이상 가정, 가족, 커뮤니티, 교회, 회사, 직장, 나라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정을 못 받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선생님들은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못 받을 때에 나가라고 고함을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인정을 받으면 소문이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분이 그 지역에서 사업을 경영할 때 소문난 집, 왜냐하면 맛이 있고 기술이 있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특별히 소문나면 금세 온 동네가 온 지역사회가 그 집을 향하여 인정이 되면은 그건 사업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닙니까?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런 정직도 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종합이 되어서 인정을 받는데 인정 못 받으면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정도 물론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정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의 요셉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어떤 인정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를 짓밟았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 만방에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례식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세례 받으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조건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었다. 양심을 속였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 못하는 사람은 세례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려 가로되,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길, 아니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이루는 것이 굉장히 평범한 말이죠. 이루는 것이, 한문으로 하면은 성취하는 것이. 그런데 헬라 말에 보면은 플레로라는 말 동사를 사용했는데, 플레로사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예언이 성취될 때 주로 사용된 말입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이루어지겠다, 그러므로 내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무엇인가?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은 그가 연구하다가 생각해보니 아마도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모른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자기 그들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신문을 받을 때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은혜 보면은 아, 죄 없으신 어린 양,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하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내용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죄가 없지만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인처럼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 그리스도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보시니까 야, 정말 정말 기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He emptied himself,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이걸 보실 때 너무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영어에 보니까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라. With you I am well pleased, 내가 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럴 박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정, 그는 영어에 The Divine Endorsement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Divine Endorsement,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시 이유가 있어서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예비선거 때 그 부시가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경쟁을 할 때 얼마나 서로가 아주 경쟁을 하고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까? 결국은 부시가 예비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자기와 경쟁했던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존 맥케인이 부시를 인정했다. 엔돌스했다. 내가 당신을 밀어주겠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큰 힘이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로라도 지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순종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사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행하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식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혼자 한번 해봐라, 안 되거든 찾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세례에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에게 굴복,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부족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것이 예수 믿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를 하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 사실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우리 한글말은 좀 그 표현이 약합니다마는 우리 헬라말에 보면은 현재 분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실 때가 아니고 그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을 때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1초 만에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그 줄에 서서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때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대화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물에 잠글 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몸이니까 성령님이 늘 함께 계셨으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이 이미 임하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능력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럴 박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세례는 divine endorsement, 하나님의 인정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은 the divine enablement,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성령의 능력이 임했죠. 이제는 나아가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 강림 그 결과로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이 강림한 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보면 남쪽입니다.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에 계시다가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북쪽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 말은 원래 갈릴리에 있을 때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원래 갈릴리에 있을 때는 세례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 보이지 않던데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갈릴리로 돌아왔다. 그 말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세례받고 난 다음 성령 강림하여 능력을 얻어서 갈릴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수천 수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사실은 예수님이 정상적인 교육은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손에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이로 5천명 장정을 먹이시는,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갈릴리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준비가 완성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시작할 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30세가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 때에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살 때에 목수 일을 하면서 뭐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저 집 아이는 저 요셉의 집 아이는 특별하다 뭐 그런 말은 들었겠죠. 저 집 아이는 특별하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말은 했겠죠. 그런데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난 다음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세면 유대 법대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될 때에 예수님은 아이적부터 소년 때에 무작정하고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에 30세가 될 때에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여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이 말도 헬라 말에 보면은 아르코메노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시작점 출발점을 말하는 헬라 말입니다. 영어에는 indication of starting point, starting point.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면 운전 면허를 받지 않고 그냥 나가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발견이 되면은 감옥에 가기도 하지요. 운전 면허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고 또 면허를 받고 난 다음에 변호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을 받고 성령의 임함을 받고 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나아가서 30세가 될 때 나아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준비 없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에는 For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하고 가정의 법도 지켜야 하고 교회의 법도 지켜야 하고 그 회사의 법도 지켜야 하지 법 없이 마음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과정도 겪지 않고 뛰어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때가 될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준비를 통해서 바른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협력 사역을 원하시는 일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나아가서 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처럼 되사 주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 성령 강림으로 권능을 얻어서 메시아의 사명을 수행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통해서 이를 이룬다면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팀으로 사역하는 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귀한 교훈을 받고 남은 일생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